대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 우리 김태금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운동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한번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왼쪽 어깨를 두들깁니다. 토닥토닥.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정의도 한번 내리고 관계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역할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요,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이코스. 이 라이코스와 같은 말이 라오스입니다. 국가 그 라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라오스라는 말은요, 뜻이 백성, 또 어떤 백성, 또 백성의 무리, 일단의 어떤 그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어떤 무리들, 개념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큰 무리들, 이걸 가리키는 말로 라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 시대에는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라오스다, 교회에 있는 이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라오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위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 바로 평신도라고 하는 라오스, 평신도를 가리키는 라오스, 이 헬라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또는 제자, 또는 교회, 전 교회를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라오스라는 말 속에는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다 똑같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나도 평신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가 다 라오스라는 겁니다. 즉 평신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에 대한 성격,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 속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신자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기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라오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교회 구성원인 평신도는 엄연히 교회 주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도 제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직자도 공동체에 포함된 일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신도도 교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는요,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특별한 특정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단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 그러므로 성직자를 평신도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다, 그런 신분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교회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에 근거하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주체이고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뒤통수 긁으면서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저는 평신도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정근 목사도 평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평신도여서 뒤통수 긁으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창조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뒤통수 긁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주신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역할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각기 은사를 주셨고 해야 될 일들, 역할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고,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죠? 은사는 다 각기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코, 귀, 눈, 각기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각기 맡은 바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가장 큰 은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은사는 가장 큰 은사이고, 아무리 제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요, 사랑 없이 하는 그 역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요, 무엇으로 하는 은사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됩시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교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요,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은사가 제일 큰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의미가 없지만, 사랑으로 하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제일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누가 삼으셨냐면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너는 교역자로, 너는 목사로, 너는 전도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각자 맡은 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회중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또 평신도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을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좀 정립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과도 구별이 됩니다.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안전하죠. 안정적입니까? 불안정적입니까? 불안정적입니다. 언제든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것은 안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이지만은 이 땅 위에 불완전한 사람에게 임하셨고 불완전한 제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은 늘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 완전한 그 교회를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쓰임을 받았던 존재가요, 짐승입니다. 양과 소입니다. 이 양과 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는요, 늘 완전한 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오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온전한 성도라면은 완전한 제사가 올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메시아를 바라보는, 겸손하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는 온전한 메시아, 즉 온전한 제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불완전한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오실 겁니다. 완전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안 되세요. 안 돼도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교회는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냐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였고, 지금 신약의 교회들도요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모든 공식은 이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이제 그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는 교회, 즉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종의 안도감으로, 안도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안도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요, 평신도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평신도는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소명받은 것이 없다면서 대단히 흡족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물론 천국에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에 모인 그 자체가 천상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특권과 특권, 이것과 함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 이 소명도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눈 뜨십시오. 앞에 계시면 졸고 있는 분 어깨를 톡톡 이렇게 쳐주세요. 찌르지 마시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과 더불어서 소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특권과 더불어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역교회 그러면은 우리 개교회를 말합니다. 드림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그래서 만 명이 모이든 아니면은 10명이 모이든 교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욕을 먹으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또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이즈와 전혀 상관이 없이 지역교회 자체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디 큰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드림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은, 자꾸 좀 욕을 얻어먹는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드림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한 분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그 교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단순히 나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도가니 보신 분 계시죠? 영화 도가니에 보면요,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하는 사람이 그 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분 한 분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 곧 교회이고 교회는 곧 영광스러운 교회, 즉 예수님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단순히 나의 개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전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개인 개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은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꾸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죠.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성도들을 죽일 수 있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 이 땅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땅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성도들의 눈을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죠. 유혹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두고 자꾸만 눈을 땅으로 돌리도록 그럽니다. 땅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을 자꾸 어디로 돌리도록 합니까? 하늘로 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도록 그렇게 놓으셨죠. 그러나 사탄은요, 땅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길 갈 때도 땅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땅 보고 가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잘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성도가 잘하는 것은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가 잘못하는 건요,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이 땅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 무슨 교회 장로야, 장로 하나 딱 긁어 넘어집니다. 집사야, 집사 하나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래, 목사래. 그러면요, 온 신문지상 다 때립니다. 목사라고.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표하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도가 잘하는 것은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숨기려고 그러죠. 그러나 잘못하는 것은 다 드러내려고 그런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수를 줄이자. 반드시 실수를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즉 죄악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제 교회 어디 교회 집사래, 목사래. 이거는요, 사탄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을 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요,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텐데요, 정확한 정의입니다. 교회의 정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자막을 좀 그대로 좀 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건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특권,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권과 소명의식을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또 소명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자신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의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여나가자고 그랬습니까? 예, 이분들은 안 주무신 분들이에요. 실수를 반드시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실수. 세상에 대해서 나는 교회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만 명 되는 교회이든 10명 되는 교회이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실수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되면은 셀레비가 개강되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르려고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러한 교회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이 찬송을 언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이 찬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만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323장 이 찬송 다 같이 부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